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에서 보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두 구절 짧은 구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내들로 해막한 증거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막에 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7장 와서 20절로 21절 두 구절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한 광야 행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에 대한 약속도 받고 또 율례도 받고 성막을 만들라고 또 명하셨을 때 이 성막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동식 광야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한 구조와 식약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의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부르죠. 넘겨보세요. 성경 본문. 네. 그러니까 거기 21절에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기 앞, 그죠? 이제 우리 계속 성막에 대해 들었는데 회막이라 부릅니다. 이 회막은 이 히브리어로 오엘 모에드라는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원래 지정된 때 또 계절 그런 뜻도 있지만 간혹 회중 집회 장소 그런 의미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이제 congregation 회중이라고 표현했고 또 NIV에서는 meeting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절기에 따른 모임을 위한 장소 그런 의미로 또 회막이라고 볼 수 있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 그런 의미로 또 회막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회막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장소고 너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직접 하늘의 식양의 성막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몇 주에 걸쳐서 회막에 대해서 이제 살피고 또 그림도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림 보이지 않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막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는 다른 나누어서 3분의 1은 지성소 그 3분의 2 부분은 성소 이렇게 나누죠. 이 성소 안에 또 세 가지 중요한 기구들이 있죠. 들어가서 동으로 문 열고 휘장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고?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네, 순금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이제 또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금 등잔대에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에 대한 규례가 설명된 내용이 바로 20절, 21절이에요. 등잔대에 들어갈 기름에 대해서 불을 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규례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교회에서는 이 구약에 있는 이 광야교회처럼 외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제사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광야교회에 가졌던 그런 회막의 제도 또 성막에 들었던 그런 제도는 내적의 영적인 면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광야교회의 성막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그 빛을 바라고 또 빛을 밝혀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교회에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 삶들을 빛을 밝히는 사명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참고하기는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4, 5주 됐나요? 그 순금 등잔 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순금 등잔 때는 그 붓을 밝히면서 어디를 밝히나 말씀드리면서 그런 교훈들을 일차 말씀했기 때문에, 이 등잔 때를 밝히는 이 기름을 사용하는 문제 속에서 여전히 불을 밝히지만 그 불 밝히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은 뭘 사용하는 재료가 되냐? 순결한 기름으로 켜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등불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등불의 재료는 뭐라고요? 감람유다. 감람 열매가 뭔지 아시죠? 올리브예요. 올리브.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 열매는 처음엔 녹색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흑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 이렇게 캔으로 먹든지 뭐 하든지 다 흑색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변해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녹색으로 이 녹색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 열매가 올리브가 녹색일 때 기름을 짤 때 이때 기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가장 순결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코스트코에서 사는 이 버진 올리브 오일도 아마 녹색인지 진한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학자들이 얘기하면 이 녹색일 때가 아주 순수한 기름을 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름으로 불을 밝히면 불의 색깔이 희고 밝은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끓음이나 연기가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을 밝힐 때 이 순수한 기름 이게 뭐냐? 그것은 감람 열매 올리브가 어떠할 때 찌어질 때 순결한 기름으로 나온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끊이지 않게 하라 말하고 있죠. 이 동일한 말씀의 레위기에서도 24장 2절부터 3절 또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불을 켜게 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치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 그 자체만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두드려 깨갖고 찌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름이 사용되는 회막의 성소에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때문에 그 높은 순도의 기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이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짜낸 기름이라야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올리브 지방의 한 60%가 지방이 함유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타거나 끓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소하고 또 절구에 넣고 찌을 때 그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 다시 정지할 때 이 색이 없고 아주 투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순수도가 높은 올리브 오일의 기름을 그때 그렇게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 때에 사용되기 전에 이 올리브가 이 열매가 절구에 들어가서 찌어지고 부서질 때 그 올리브의 열매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몸이 터지게 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을 통해서 등대에 빛을 비추게 되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빛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빛이 된 게 아니죠.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밝히는 빛으로 숨기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몸이 어땠다는 얘기죠? 죄악과 탐욕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은 빛을 비치기 위해서 절구에 빠지고 잘게 부서지듯 그런 인생을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 속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땀 흘리시죠? 눈물을 흘리죠? 끝내는 피를 흘려주십니다. 이 올리브 열매가 절구에 찌어져서 기름을 내듯이 예수님의 일생이 눈물과 땀을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죄악과 어둠을 밝히는 순수한 기름을 내어주십니다. 이 기름을 짜는 듯한 예수님의 고뇌와 그 고통과 땀과 눈물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간구하시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녀에게서 피하게 해줬어 하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마치 올리브 열, 감람나무 열매를 절구에 넣고 짜서 그 기름을 짜내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흐르는 땀이 마치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변하는 올리브유를 찌어서 기름 만든 가정들을 눈앞에 보듯 그런 고뇌를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4절도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 물과 피를 쏟아지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몸이 올리브처럼 깨지고 상하면서 기름 만드는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져야 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려고 징계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뭐요? 등불을 켜내는 겁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말합니다. 이 감나무로 짜낸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가져오면 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그것으로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켤 때 이렇게 찢어져서 으깨져서 만들어진 기름은 다시 불에 의해서 태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 기름은 자신의 몸이 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없어지면서 등불에 불이 붙고 이 붙었던 불이 순결한 기름의 태워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을 어떻게 하냐 되겠죠? 20절 보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말합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말에 강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순금 등잔 때 꺼지지 않는 불꽃이 상징하는 바가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그 성소의 영원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밝히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121편 3절 4절에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밤에 많은 야영의 텐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잠은 잘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성소에서 그 빛을 계속 발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를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하냐? 이 빛이 필요하고 또 등잔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 이 등불이 필요하냐? 한번 생각해보면 성소 안에 등불이 없으면 이 등잔대가 없으면 밝힐 수가 없죠. 창이 없어요. 그죠? 동쪽 입구에 휘장 걷어서 들어가는 입구 하나인데 그것도 휘장에 가려서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등불을 켜는 궁극적 이유는 뭐죠? 제사장이 그 일에서 제사하고 그 집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출애굽에서 광야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말씀드린 듯이 성막 안에는 창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장 때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등불만이 제사장이 일할 수 있도록 밝히는 조명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등잔대에서 빛을 밝힐 때 그 등잔대의 빛이 스스로 뭘 비춰요? 등잔대도 비추고 앞에 있는 뭐도 비춰요? 떡상도 비추고 또 뭐도 비춰요? 그 안에 있는 향단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지난번 순금 등잔대 할 때 그 비추는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순금 등잔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비추죠. 네. 그리고 떡상을 비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어떻게 되죠? 성령의 감동감화로 깨닫게 하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불만이 시장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됐던 겁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빛이 있을 때 모든 무질서와 흑암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빛이 없으면 그래도 동일하게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결국 인격과 삶에 파손당하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역시도 빛을 바라는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등이 등불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말씀했는데 한번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이 꺼지는 원인이 뭘까? 꺼진다면 영원히 밝히는 것이 규례로 만들었는데 이 꺼진다면 꺼져가는 원인이 뭘까? 성경에서 이 불의 상징은 늘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심히,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라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썰렁하고 냉랭한 가슴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등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등이 꺼진다면은 그 원인이 뭘까? 자, 첫 번째로 등을 밝히는 그 근본적인 재료가 뭐예요? 올리브유, 순수 기름이죠. 기름이 없으면은 등을 피울 수 없고 기름이 다 고갈되면 꺼지게 되죠. 기름이 모자라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등대는 항상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등에 기름을 채워한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에 항상 기름이 가득 채워야 하듯이 성도 역시도 뭘 채워져요?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도 함께 교제하고 동거하고 함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만 우리가 생명 없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삶을 살아가는 사역과 역사가 기적과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름이 모자라면 꺼지게 되죠. 또 심지가 있겠죠. 기름만 든다고 불이 붙겠습니까? 거기에 심지가 타고 그죠? 심지가 타버리면서 빛을 발하겠죠? 심지가 다 타버리면 뭐가? 기름 등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심지가 완전히 타면은 거기에 이제 불똥이 생기면 불똥은 점점 약해지고 꺼져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불똥을 만드는 것은 금물이에요. 순수하게 태워서 밝혀야 되는데 타지 못하게 불똥이 있다면 빛이 감소되고 점점 사그라지는 거죠. 그 불똥을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냐? 내 교만함의 불똥, 또 내지는 불평, 불만의 불똥, 혈기의 불똥, 불순종의 불똥, 이건 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인 것입니다. 근데 불똥 갖고 있는 신앙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똥은 나도 괴롭고 타인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방해를 가져오는 아주 나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불을 점검하되, 간검하되, 어떻게 돼? 불똥도 어떻게 하죠?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곱 개의 등잔에 양쪽 세 개는, 양쪽 두 개, 네 개죠? 가운데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두 개를 끄고 세 개를 키워놓고 불똥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밤 되면 다시 일곱 개를 캐는데 이 불똥을 점검하고 있어요. 늘 불똥을 어떻게 간검하고 점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조그만한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과 또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해롭고 타인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나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불똥이 생기지 않게. 왜? 불똥이 생기면 뭐가? 등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떠나고 또 떠나기 전에 인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다 태워버리기 전에 뭘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심으로 충만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려면 뭐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꺼지게 된다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재료도 충만히 했어요. 불똥도 점검 잘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것을 내버려 두면,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그 불검하는 것을 간검하는 걸 계속 잘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유기로 일을 내버려 두면 등이 켜지겠어요? 꺼지겠어요? 꺼지죠. 꺼지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제 28장 들어서 제사장의 의복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무 중 하나가 이 간검하는 것, 항상 등골을 보살피하는 것이 제일 먼저 제사장의 의무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등대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관계와 사귐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지속돼? 사귐과 교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의미 있게 잘 설명했는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서 2장 9절에도 빛 가운데 있다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꺾임이 없다. 뭘 말하는 겁니까? 회복과 관계와 사귐이 빛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과 빛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뭘로? 빛이다, 구원이다 개념적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이런 구절도 아마 성소에 있는 뭘 보면서 등잔 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계시들을 깨달았던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뿐 아니라 생명 자체이고 빛을 주실 뿐 아니라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이것이다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다면 예수님과 구원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죽음과 흑암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허물과 저를 이미 죽은 자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죽은 자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뭐가 진동과 머물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흑암 가운데 또 미련함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 어두워졌다. 빛이 없으니까 빛 대신 예수를 영접치 않으니까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 이 영적 지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올 때 인간은 어둠과 무지함이 벗겨지고 빛에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었다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시 빛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은 빛을 얻게 되어 깨닫기 시작하고 영적 지각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또 베드로나 또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성령으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가셨으니 나는 세상에 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자녀의 거룩한 날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 고린도서에 말씀한 것은 이 모든 걸 다 정해보면 뭐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고 교제에 있게 하고 회복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성막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누가 없다면, 제사장의 존재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임재는 의미가 없고 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 없는데요. 들어갈 수 없는데요. 출입 금지예요. 누구만 들어요?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허락한 그 기일에 따라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 제사장 말고는 그 출입 금지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그 뜰 안에 들어갈 때 맨 먼저 보는 건 뭐라고? 번제단이잖아요. 내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성막은 셀프 서비스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의 섬김과 직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속에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잔 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의?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유기하면 빛이 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업무 가운데 왜 가장 중요한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등잔에 빛을 늘 밝게 하는 것이 시장 임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중요성만큼은 거기 우리의 의미를 보여주겠습니다. 왜? 첫 번째 보여주는 시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불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말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진격의 안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자, 아론, 특히 그의 아들들이 시장들이 할 시장 임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붙은 불은 잘 꺼지지 않도록 아까처럼 기름이 잘 있는가, 불똥이 있어서 기름이 불똥이 있어서 불꽃이 흐려지거나 꺼지지 않는가, 이것을 잘 보살피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살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개정 개혁판 번역 속에서 더 쉽게 의미를 했는데 그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간검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간검한다, 점검한다.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정리한다 그런 표현을 써서 영어 성경에 arrang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in order 그래서 정리, 배열, 정돈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라고? 대대로 지킬 어떻게 하라고? 규례다라고 뽑아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이 붙었으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시장 직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 탄 심지를 불똥을 제거하고 심지를 갈아줘야 되고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넣어야 되고 등잔도 깨끗이 소재해야 되고 밤낮 살피고 살펴서 잘 이것이 영원히 규례대로 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등장불을 항상 정리해야 했습니다. 위치가 올바로 정해졌는지,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이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심지가 너무 나와서 끓음이 나 만들어지지 않는지, 근데 심지가 너무 적어서 꺼지지 않는지,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가 불이 꺼졌는가 봐. 그래서 불을 갖다 피우는데 이 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제단에서 불을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엄한 불 갖고 와서 불을 살라서 죽은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게 대대로 살피려야 되는데 뭐 꺼졌던 불을 키우려니까 그냥 가까이 어떤 그냥 불을 만들어서 피워서 납과 아비입니까? 그 저기구나 그 엘리 제사장들이구나. 이 나답과 아비가 잘못된 물을 선정해서 죽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지, 너무 나와서 끓이지 않는지,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약시대에 대제사장적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명한 우리에게도 이런 형편들을 서로 살필 수 있어서 영적 진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어떤 그런 책임과 관점으로 봐서 목회자를 돌봐야 되지만 세상적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심지를 잘 펴서 격려를 해주고 또 너무 올라간 교만한 성도는 심지를 책망으로 내려주기도 하고 불똥이 생긴 심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가다듬어주고 또 늘 낙심의 것 절망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의 심지를 잘 펴서 또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등대는 밝고 환한 빛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그 지상 직무에 귀를하지 않고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대대로 영원토록 그 법규가 되라 말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죠?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성막의 등대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항상 불이 켜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빛이 한 점 없는 캄캄하고 어둠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광야, 구약의 광야교회가 그 내적인 그런 의식과 의미가 신약시대에 나오는 교회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여전히 교회도 뭐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바라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막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항상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은 또한 예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들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에서 충성과 희생을 다할 때 성도는 뭐를 바라는 거예요? 빛을 다 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성도는 이웃을 위해 항상 희생할 때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 이웃을 위한 사랑 이 같은 성도가 바로 빛을 비추는 등잔대 역할을 또 교회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등잔대가 돼서 내 가족께 빛을 바라고 이웃에게 빛을 바라고 또 이 땅에 빛을 바라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나 혼자만의 위한 빛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귀한 은혜의 빛, 이것은 다 개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받은 사람 마땅히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과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라 볼 수 있고 내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때 그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말하면서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면서 마땅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나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로 주의 등불을 켜서 나와 내 주변과 이웃과 세상에 비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성경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곧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빛의 사명을 받았어요. 빛의 자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그죠? 죄로 물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할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론과 아까 아들들이 성막의 등불을 늘 보살피듯이 우리도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등불을 높여들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주의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도 비칠 뿐 아니라 스스로 또 남, 이웃, 열방으로 빛을 비춰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빛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받지 않으면 활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그새 빛이 비춰지면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그리스도의 등불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의 등불이 필요한 것이고 이 등불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돈이 등불이 아니에요. 그것은 빛을 비친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빛입니다. 돈 때문에 어두워진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권력 때문에 어두워진 거 볼 수 있습니다. 명예 또 그 모든 알고 있는 지식 다 것이 바른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밝은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미움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생명의 빛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빛 대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밝기 비춤을 통해서 어둠을 물려내고 절망과 좌절을 물려내고 또 그 빛의 주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